다시 잠깐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의 한 장을 또 읽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책의 한 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읽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해 하시고 다 같이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의 교훈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종은 부족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늘 쳐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좇아서 말씀을 깨닫고 또 조금 해석하며 나누게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앉아 싸우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깨닫고 마음에 주님 받아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4장 말씀 여러 내용들이 역시 나와 있습니다. 이혼, 신혼, 또 가난한 자들 배려 등의 여러 말씀들, 여러 법들이 나와 있어서 한 장 전체를 좀 우리가 읽으면서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다. 1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수치되는 일이라는 말은 옛날 영어 성경은 어떤 불결한 일 이런 뜻으로 번역했고 어떤 불결한 일 또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상스러운 일 혹은 부적절한 일 이런 뜻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수치되는 일, 어떤 불결한 일 혹은 상스러운 일, 부적절한 일,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후부는 그 후의 남편, 후남편이란 말이죠. 전남편, 후남편, 그런 후남편, 두 번째 남편이라는 거죠.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후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전부는 전남편이죠. 전남편 전부가 그를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 개역성경은 한자말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한문 성경 한자를 저도 잘 읽지는 못하지만은 국한문 성경을 읽도록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한글 성경만 읽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문맥으로 짐작을 하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한자는 분명합니다. 전부 그러면 예, 앞 전자 앞에 앞전자를 쓰고 부하는 남편이라는 부자를 써서 전남편 그런 뜻이구나. 좀 쉽게 전남편 그렇게 번역하면 더 쉬울 테인데. 그런데 한자 어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개역개정은 어떻게 됐는지 저는 개역개정 성경을 참고를 하지 잘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좀 됐는지. 자, 결혼은 복된 제도이며 그 관계는 존중되고 거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알고 한 여자가 한 남자만 아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쓸쓸하게 보여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 데리고 오니 남자가 너무 좋아서 내 갈비뼈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말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내로 맞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두는 것이 뜻이면 갈빗대가 많으니까 여러 개 뽑든지 또 여러 명을 만들었을 테인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것은 일부일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역사상 일부 다처도 덜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원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신약성경도 그래서 장로의 자격을 말하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러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은 극히 삼가야 하는 일입니다. 이혼 후 재결합은 가능하지만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보면은 서로 남편이 갈라지면은 갈라지기는 하지만은 본인이 원해서 갈라지쳐서는 안 되겠고 이혼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전에는 합당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상대가 외도했을 때인데 상대방이 외도했을 때나 또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은 뭐 그건 할 수 없이 이혼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갈라졌다 하더라도 다시 또 화합할 수 있으면은 화합하라. 재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재결합하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혼한 후에 본인이 그냥 좀 혼자 살다가 또 재결합하는 상대방도 만일 또 다른 재혼하는 것이 아니고 좀 헤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게 되면은 그것은 가능한 일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상대가 타인과 재혼하고 재혼을 하고 또 재혼했다가 이혼을 하거나 또 재혼했다가 사별을 하거나 그랬을 때에 재결합하는 것은 그것은 무질서한 일로 일로 무질서한 일이다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아내 한 여자의 그런 엄숙한 그런 결합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서로 결혼했다가 헤어졌다가 또다시 또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다가 또 헤어졌다가 다시 또 재결합했다가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런 엄숙한 결혼이 돼야 되고 거기에 참된 또 사랑도 있고 또 행복도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 보십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한가히라는 자유로이 이런 뜻인데 자유로이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정말 놀라운 법이죠. 지금부터 3500년 전인데 모세시대는 모세의 법은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뭐 고조선시대인지 무슨 시대인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 때일 것 같은데, 고대순까지는 안 가네. 꽤 오래된 연대 일터인데, 그런데 그때에 이런 법을 주시다니. 자, 이게 여자는 결혼하면은 변화된 새 가정 환경과 주부로서의 의무 때문에 남자보다 보통 더 많이 긴장하고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은 또 성격상 좀 그렇지요. 예, 남자들은 조금 성격상 씩씩하고 털털한 남자답다는 말이 그런 뜻도 좀 있죠. 그렇지 않은 남자들도 있지만은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남자들도 있고 섬세한 남자들도 있지만은 보통은 여자들은 조금 그런 편이고 남자들은 좀 외향적인 편이죠. 자, 그래서 여성들은 더 작은 일에도 그것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또 느끼고 거기에 대한 그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가지고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긴장하게, 남자도 물론 결혼하면 긴장하지만은 처음 해보는 남편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 할까, 또 어떻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아내를 좀 유효하게 하고 또 자녀가 출산하면 자녀들도 남 부럽지 않게, 남 못지않게 잘 좀 이렇게 키워볼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긴장을 물론 하겠지만은 여자들이 좀 더 그런 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결혼하면 1년 동안 자유로이, 한가히 혹은 자유로이 아내와 함께 지내며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1년 동안 자유로이 아내와 함께 지나며 그를 기쁘게 한다면 여자에게는 큰 위로와 행복이 될 것입니다. 1년쯤 그렇게 하면 조금 익숙해지겠죠. 밥하는 것도, 또 빨래하는 것도, 또 집안 살림하는 것도 조금 이제 익숙해질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오래전에,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성을 배려하는 법을 주셨다니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일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성들을 배려하는 그런 법을 모세의 법에, 모세오경이라는 이 토라라는 법전에 이런 한 구절을 주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을 보십니다.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전집이라는 말은 담보물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더러 있는지 몰라도 전당포라는 것이 있었죠. 어려운 사람들은 물건을 갖다가 맡기고 그 대신 약간의 돈을 좀 빌리는 그런 데가 전당포라는 데죠. 거기에 물건을 맡기는 것이 일종의 전집하는 전집물과 같은 것입니다. 담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라. 담보물을 취하지 말라. 맷돌의 윗짝이든 맷돌 위아래나, 맷돌은 두 위아래가 다 있어서 이렇게 뭘 가는 거잖아요. 그런 곡식을, 그런 거를 위쪽이든 또 위아래 다든 그렇게 그거는 담보물로 취하지 말라.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생명을 담보물로 취하는 것 같다. 예시대의 맷돌은 식생활을 위한 필수적 도구이었죠. 지금은 모든 곡식들이 다 갈아서도 나오기도 하고 밀가루 형태도 되고 쌀도 뭐 갈면은 또 방앗간에서 다 빠줘서 갈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마다 요새는 뭐 믹서기가 있어가지고 좋은 믹서기는 그런 걸 잘 갈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대신에 맷돌이라는 게 집에 다 하나씩 있어서 아주 필수적으로 맷돌을 사용해서 합니다. 그런 모든 곡식들이 처음부터 가루 형태로 해서 판매되고 그러지 않았던 때이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맷돌은 아주 중요한 그런 생활 도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곡식을 가루로 만들지 못하고, 곡식을 가루로 만들지 못하면 빵을 만들어서 먹는 주식으로 빵을 들기에 불편하겠죠. 사람이 늘 음식을 먹는 것이 기본이니까 왜 하나님이 하루에 세 끼를 들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 여성들은 나이가 점점 들면 아이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았으면 딱 좋은데 세 끼가 얼마나 힘든지 아침하고 조금 지나면 또 점심때가 되고 또 조금 있으면 저녁때가 되고 매일 끼니마다 무엇을 해먹을까 그게 아마 여성들의 생각이고 걱정이고 그러겠죠. 그래도 또 먹고 살아야지 한 끼만 먹으면 힘이 없죠. 세 끼를 잘 들고 세 끼도 대충 들지 마시고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들 수 있으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만 있으면 말이죠. 돈을 괜히 쓸데없이 모아놓지 마시고 일단은 잘 들어야 건강해야 뭐든지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늘 말하지만 건강은 세 끼를 하나님이 먹게 하셨으면 세 끼를 규칙적으로 잘 드시고 잘 들 때 영양이 좀 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탄수화물만 들지 마시고 단백질도 꼭 드시고 그리고 여러 또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라 하는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잘 그렇게 잘 드셔야 건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들어갖고는 결코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맷돌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맷돌을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라도 담보물로 취한다는 것은 이웃의 식생활을 위협하는 일이고 식생활 위협은 곧 생명의 위협과 같은 것이죠. 잘 먹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되니까 맷돌이 없으면 어떻게 밥을 해 먹겠습니까? 밥을 해 먹는 것보다 뭘 빵을 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담보물로 그렇게 취하지 말라 그렇게 금지한 것입니다. 7절 봅시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후린다는 말은 납치한다. 납치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후려다가 납치하여 그를 부리거나 부린다라는 말은 학대한다 이런 뜻인데 학대하거나 NASB 영어성경 번역처럼 그를 학대하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사람 납치해가지고 학대하고 막 부려먹는 거 학대하는 거죠. 이거 해 저거 해 안 해 안 하면 또 뭐 때리기도 하고 막 부려서 일을 시키고 또 그러다가 또 다른 데다 그것을 팔아먹고 아이 나쁜 사람이네요. 그렇게 사람을 인신매매라고 하죠. 강제 납치와 인신매매를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통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악한 일이지만은 사람을 훔쳐가지고 사람을 납치해서 그렇게 막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부려먹거나 학대를 하거나 그리고 또 다른 데다 팔아먹거나 인신매매를 하거나 보통 악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아까 후리다는 말은 납치한단 말이죠. 납치한 자를 죽일지니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신매매 납치범 인신매매하는 이런 납치해서 학대하거나 그러면은 그는 사형. 아,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 이거 모세오경을 우리가 읽으면 법 전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인류의 여러 법전들이 있습니다. 로마 법전이 있고 옛날에 하무라비 법전이 있고 또 중요한 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이 성경의 법전이 있고 그것은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기초 자료처럼 그런 법전들을 다 한 번씩 읽고 연구할 것이라고 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전입니다. 인류 사회에서 이런 법 저런 법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전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법전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밝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법이기 때문에 사람의 무슨 하무라비 법전이나 로마 법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을 유념하고 우리가 잘 연구하면 거기에 인간의 사회에 뭐가 정의가 공의이고 정의인지 뭐가 악인지 잘 분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신매매라고 하는 것은 사형이다. 그건 큰 악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큰 악입니다. 그렇게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납치하고 유괴하고 납치하고 인신매매하고 학대하고 이런 것은 큰 죄다.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악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 9절 봅시다.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문둥병 혹은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죠. 나병 혹은 한센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자, 나병 환자에 대해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나병을 어떻게 우리가 격리해야 되고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격리되고 또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낫게 되면은 어떻게 또 다시 받아들여지는지 그런 규례를 자세하게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 언급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게 행한 일이라는 것은 민수기 12장 9절 이하에 나와 있죠. 미리암과 또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좀 불평했죠. 불평하고 모세만 하나님과 얘기했느냐 우리도 그러는데 모세에게 조금 불평스럽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아론은 그래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좀 봐주신 것 같아요. 아론은 그러나 미리암에 대해서는 즉시 나병으로 좀 징벌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그 나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지체하고 더 진행하지 못하고 머물렀고 7일 동안 미리암은 진 밖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일주일 격리를 하고 그대로 미리암이 회개했겠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병을 7일 만에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7일 동안 격리됐다가 다시 고침받고 미리암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레위인들, 레위인 제사장들이 어떻게 나병에 대해서 그때 취급해야 되는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규례들과 또 미리암의 일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넘어가 봅시다. 물은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의로움이 되리라. 자, 이 법은 가난한 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입니다. 이게 전진물, 아까 담보물이라고 그랬죠. 담보물을 취하기 위해 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어렵다고 해서 돈을 빌리러 오니까 담보물을 좀 내시오. 무슨 담보물을 낼까? 내가 들어가서 무슨 담보물이 합당한지 보겠소. 그리고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은 얼마나 그분이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갖겠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상대방 돈을 빌리는 사람이 적절한 담보물을 가지고 이거면 되겠소 하고 이렇게 담보물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일을 하라는 뜻이겠죠. 또 해질 때에 전집한 그의 옷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그로하여금 밤에 춥게 자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서 특별히 그 담보물 중에 옷을 많이 사용한 뭐 이제 옛날에는 옷이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담보물로 취할 때에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 옷이 밤에는 또 좀 덥고 자는 이불 역할도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밤에 춥다 옷이 없으면 추우니까 그 옷을 담보물로 취했으면 저녁이 되면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한 것이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웃에 대한 그런 배려를 실천하게 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선한 마음과 행위는 여기에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의로움이 되리라. 또 그가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다. 그 가난한 사람이 고맙다고 돈도 빌려주고 또 이렇게 담보물로 옷을 취했다가 밤에 추울까 봐 옷도 다시 돌려주고 하니까 고맙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축복하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겠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된다. 이웃에 대한 선한 마음과 행위가 곧 의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4절 넘어가 봅시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법은 가난한 자나 국내 체류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그의 품삯을 그날 해지기 전에 지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법입니다. 또 사람의 인권, 요즘 말하는 인권과 외국인 노동자들 혹은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입니다. 그런 좋은 법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와서 거주하고 있는, 체류하고 있는 자들이 일을 하거나 또 어려워서 그렇게 할 때에 그를 배려하는 법입니다. 일을 시키면은 품삯을 당일에 주고 그런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내용의 법입니다. 16절 봅시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법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각자 자기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벌을 받을 것이 있으면 각자가 받아야 함을 보입니다. 이 진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대로 다 적용되겠죠. 마지막 심판 날에는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의의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든지 악을 행해서 벌을 받든지 각각 자기가 그 도덕적인 책임을 행위에 대한 그 보응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공의이지요. 그렇게 하라.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벌을 받거나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벌을 받거나 그렇게 되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보십시다. 너는 객이나, 이게 객이라는 지금 여기 나오는 말들은 외국인이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들은 번역하고 있어요.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고아의 송사를,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자, 이 법은 사회의 약자라고 오늘날 말하는 사회에서의 약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에게도 공정하게 외국인들이 와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또 고아들이 어려운 문제에 소송이 되었을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른들이 없고 그렇지만은 공정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하라는 그런 법이고 또 과부의 송사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과부의 옷을 보증물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 또 외국인 체류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법이 분명하죠. 그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있는 말입니까? 19절 또 보십시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무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은 아까 외국인이라고 그랬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 배려하시는 법을 추가로 더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할 때에 잊어버린 곡식단이 밭에 있어도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또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것을 버려두어야 했고 감람나무와 포도원의 포도나무도 따고 남은 것은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버려두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다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하지 말고 좀 내버려두라. 그렇게 말씀한 재미있는 법이고 참 어려운 사람들을 염두에 둔 법이죠. 레위기 19장 10절에도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거기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버려두라.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사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을 납치하여 학대하거나 인신매매하지 말아야 했고 전진물을 취한다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 법은 그것은 사람의 인권에 관계되는 법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사람의 납치와 학대와 인신매매는 사형에 해당하는 악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다. 우리는 오늘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인권, 사람의 인권,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에 나와 있는 정신입니다.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우리가 똑같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법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있는 사람 앞에는 아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 앞에는 거기서는 비굴해지고 또 좀 무식한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런 태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존중하는 마음 그의 인권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가난한 자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 전진물을 취하면서 내가 들어가서 골라보겠소 하고 불쑥 그 집에 들어가는 그런 행동을 금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를 존중하라는 거죠.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법입니다. 인권 존중에 대한 그런 태도를 주께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십시다. 인권을 존중하라.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어른은 어린아이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젊은이들은 연로하신 노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 그거 참 쉬운 것 같아도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덜어봅니다. 예. 젊은 사람들이 연로하신 어른들을 윽박지르듯이 해서 노인이 되니까 다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큰 소리만 젊은 사람이 자녀라 하더라도, 어때? 친척들이라 하더라도 큰 소리만 치면은 그 노인들은 벌벌벌벌 떨더라고요. 보통 젊을 때 그렇게 연로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면은 모든 마음과 몸이 약해져 가지고 큰 소리하고 눈을 부릅뜨고 그러면은 벌벌 떠는데, 그거 참 못된 것이죠. 제가 그런 걸 보면은 그냥 호통을 치고 싶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도 교회 직분자가 그렇게 하는 일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 뭐를 배우는 건지, 성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평생 설교를 듣는데 무엇을 도대체 배운 것인지, 정말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했다면 그러면 안 되죠. 상대를 다 귀히 여기고, 그가 예, 천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 따로 없지만 세상적으로 천하게 보이는 사람이든, 세상적으로 귀하게 보이던 사람이든, 빈부귀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이 돈이 좀 있어서 예, 근사하게 옷을 차려입고 머리도 비싼 가서 파마와 고데를 좀 하고 그러면 갑자기 귀부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하고 가난해서 그런 걸 잘 못하고 허슬구레한 그런 옷차림에 머리도 부시시하면 갑자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사람의 인간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사람의 그 사람 됨됨이를 우리가 보고 그가 사람이라는 것을 존중을, 인권이라는 것은 그것이죠. 인권을 우리가 그 존중해야 된다.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또 이게 둘째로 오늘 읽은 법의 또 중요한 교훈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결혼하면 1년 동안 자유로이 집에 거하며 아내를 기쁘게 해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법이죠.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친 신약 성경의 교훈에서 좀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죠. 그 좋은 법이, 하나님의 정신이 바로 지금 여기에 신명기 24장의 이 법에서 오늘 신약 성경에까지 그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좋은 책입니다. 예. 성경을 바로 알면 가정이 정말 행복해질 것입니다. 예. 옛날 가정들, 오늘날도 그런 가정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남자들이 좀 힘이 있다고 여자들에게 소리나 지르고 윽박 지르고 예, 그렇게 여자를 울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있는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만일 그런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결혼하면 1년 동안 아내를 기쁘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습니까? 오전에도 생각했지만은 우리를 귀히 보화와 같이 여기시고 자신을 희생하여 피 흘려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정신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면은 그 아내를 얼만큼 우리가 끔찍이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를 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겠죠. 말도 곱게 하고, 말부터 곱게 해야 돼. 말을 투박하게 하면 안 돼. 남자들은 예, 죄송해요. 잘, 우리 교회 남자들은 다 잘 하시겠지만은, 예, 보통 남자들 제가 볼 때는 안 그렇거든요. 자기 부인한테는 함부로 말을 툭툭 하고, 다른 예쁜 여자들한테 가서는 아주 고운 친절한 예, 신사처럼 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앞뒤가 틀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사무적이게 조심하게 그렇게 좀 너무 냉정하게 할 건 없지만은 너무 그렇게 친절하게 하다가는 잘못되니까 사무적이게 조금 하는 게 좋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진짜 다정하게 내가 사랑하는 아내는 내 아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게 성경의 전 그건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니까 모든 남성들은 마음에 기억해야 되고 여성들은 기억을 안 해도 안 하는 게 좋지요. 남성들은 여성들은 기억하면은 속상할 때가 있으니까 왜 당신은 성경대로 안 하냐 그렇게 또 하면 좀 속이 상하지만은 여성들은 기억을 안 하더라도 남성들은 꼭 기억해서 내가 아내를 내 아내는 내가 이렇게 사랑해 보겠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그렇지 않으면은 죄만 지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겠습니까? 얼굴을 돌려버리고 너는 가서 아내부터 사랑하고 와라 그러고 기도를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부터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셋째로 여기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자의 맷돌을 담보물로 취하지 말고 해지기 전에 옷 같은 전진물은 돌려주고 또 가난한 품꾼과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당일에 해지기 전에 주고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고 추수할 때는 남은 것을 그들을 위해 버려두고 법이다 지금 다 일맥상통하는 법이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들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는 빈부가 같이 살고 있어요. 좀 안정되고 여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운 사람이 있는 세상이란 어울려 살고 있는 세상인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내가 땅에 세상에서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벌고 여유가 좀 있고 하면 또 다 여유가 있는 사람 많지 않겠지만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저 어려움도 다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진짜 가난해서 먹거리가 없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늘 품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너는 성경 공부 제대로 했구나. 내가 그 신명기 24장에 그렇게 하라고 다 법을 읽고 그때 성경 강의할 때 졸지 않고 그 무슨 뜻인지 조금 그래도 마음에 깨닫고 마음에 기억을 하려고 했구나 그러실 거예요. 또 이 구절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자꾸 주야로 말씀을 읽으면 그 얘기가 아니니까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잘 배려하는 그 법을 자 오늘 여기에 몇 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기억을 해서 그런 좋은 남편들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한 가난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 우리 같은 동족이면서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도 좀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는지 우리가 부끄럽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써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치는 그런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교훈을 찾아서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받은 모두들 우리가 서로 이 세상을 살면서 상대의 인격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그가 주님이여 물질적인 유효함을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가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또 흑인이든 백인이든 간에 주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의 생명과 인격과 인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늘 가지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인 주께서 주신 마음의 마음가짐이어야 할 줄을 알고 있고 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의 한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기억하게 하셨으니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법대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지 여러 법을 통해서 주께서 보여주셨사오니 이런 법들을 마음에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기억하며 우리가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로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